네, 어제 중보기도 또 치유기도에 대해서 우리 일일 세미나를 가지면서 또 함께 배우고 또 실습도 간단히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입니다. 내가 하면은 그냥 내가 하는 것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비밀의 능력을 깨닫고 사용하는 사람은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삶은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또 가장 능력 있는 삶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기도에 있어서 자라갈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에 대한 좀 부정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보시면은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되어지는데요. 영어로 보면은 히포크릿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선자라고 하는 뜻이죠.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가지고 있는 의도나 생각과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입니다. 특별히 조금 더 여기서 좀 포커스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부분은요. 보이는 것에 신경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과 겉이 다른 거죠. 속은 안 보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수 있는 겉에만 신경을 쓰고 또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위선자들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뭐 마음과 의도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감추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이는가 거기에 더 신경을 쓰고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면은 역시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회당이나 또큰 거리 어귀에 서 가지고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아니면 지나다니는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것도 서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엎드려 기도하면 얼굴이 잘안 보이니까 지금에야 뭐 우리를 둘러봐도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면 다 옷들이 다르죠. 근데 뭐 옛날에는 옷들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뭐 엎드려 가지고 얼굴 안 보이면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서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외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의 상을 다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들의 상을 받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사람들의 시선이죠.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그거 받았으니까 자기들의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원하는 것은 뭐 하나님의 시선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귀도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도 아닌 사람들의 시선과 또 그들의 인정. 이건 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봤으니까. 또 보고, 아, 저 사람은 경건하구나.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그 인정을 받았으니까 속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 원했던 것 이미 받았으니까 그들의 상을 받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다음 절에 긍정적인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나 주십니다.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5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했으면 6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는 기도하면 안 된다는 뜻인가요? 뭐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와 핵심이 무엇입니까? 앞에 5절과 대조되는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은 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면은 그분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또 그분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누구를 향한 기도냐, 누가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거죠.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향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시선 받았으면 목적을 이룬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와 관련해서 권면해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의식하고 그분께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즉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인정해 주지도 못하는 그 장소, 그 시간, 그 환경 가운데서도 그 한 분은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 분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면 되지 않겠냐는 거죠. 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들은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곳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시선과 귀는 그 사람의 기도를 향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수치인 주소가 하나님 한 분께로 되어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기도의 예를 하나 더 드시죠. 7절에 보시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중언부언이 뭡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babbl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영어 성경 뭐 New American Standard 버전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Do not use meaningless repetition. 아무 의미 없는 반복만을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기도, 또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그냥 반복적인 수사, 그저 긴 기도의 시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쉬지 않고 막 줄줄줄줄 막 말이 나오죠. 그리고 막 한 시간, 두 시간씩 앉아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아, 저 사람 기도 잘한다. 라고 흔히 평가할 수 있죠. 뭐 거의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반드시 기도를 잘하는 사람만은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이 길다고 해가지고 혹은 말이 끊이지 않고 술술술술 계속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길이나 아니면은 말의 반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은 기도 시간을 길게 갖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거나 반복적인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과 중심이 담기지 않은 채 그냥 양으로 내가 승부하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좀 감동하지 않으실까?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좀 들으시지 않을까? 관심 갖지 않으실까? 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귀에 인이 박히도록 계속 기도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귀찮게 하는 겁니다. 막 귀찮게 해가지고 내 기도에 응답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의 셋 중에서 막내 소리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이제 그 뭐죠? 뭐라고 하죠? 아기 침대에 있으면은 같은 방에 있지만 이제 따로 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은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좋다라고 해야 될지 보통 이제 애들이 막 일어나면은 막 울거나 배고프면은 막 울거나 그러는데 울지는 않아요. 그건 참 감사한 일인데 말을 합니다. 엄마 밥 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배고파? 네, 배고파. 근데 그걸 계속하는 건 배고파. 그러니까 톤도 일정합니다. 그러면서 막 짜증스럽게 변하지도 않고요. 막 얘기하다가 막 하지도 않고 그냥 배고파. 엄마 배고파. 이것만 뭐 10분이건 20분이건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엄마가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내가 아 좀 그만해 하고 이제 일어나가지고는 이제 밥을 주는 거죠. 그냥 마치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버티지 못할 때까지 계속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졌다 하고는 응답하실 것처럼 생각하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왜? 여기에는 뭐가 깔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별 관심이 없고 내 상황을 잘 보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 관심을 좀 끌고 어쨌거나 그 마음을 좀 움직이기 위해서는 계속 귀에 인이 박히도록 이야기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에이, 우리의 착각이죠. 오해입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실까? 내 이 상황과 처지를 알기나 하실까? 나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제는 뭐가 있습니까? 나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필요가 뭔지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무엇이 필요하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입니다. 왜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대화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 우리 기도 생활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만큼 큰 일도 없고 아뢰지 못할 만큼 작은 일도 없다. 아, 이런 하나님께 너무 벅찰 것 같은데 기도하지 못할 큰 일도 없고요. 아, 이건 너무 사소하고 시시한 일인데 너무 개인적인 일인데 이런 것까지 뭐 아랠 필요가 있나? 그럴 만한 시시한 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극한 정성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그 하나님과 나누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뢰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어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 들어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미 알고 계신 필요, 나는 미처 알고 있지도 못한 주님이 보시는 필요가 뭔지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구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듣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모범 기도문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주기도문, 더 정확하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죠. 그러면서 시작하는 것이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아이들 이름을 짓거나 또 우리의 이름을 보면은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아무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아마 읽어 보셨을 그 시 중에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가 있죠. 그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감수성이 폭발하십니까? 옛 생각이 나시나요?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몸짓이었는데 이름을 불러주니까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 만드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이 아담이 뭐라고 부르는가 한번 보시려고 인도해가지고 아담 앞으로 데리고 오셨대요. 창세기 2장 19절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담이 보고는 그 앞에 지나가는 이제 동물들도 보고 하나하나 이름을 얘기하는 것, 부르는 것이 그 짐승의 이름이 됐다는 겁니다. 사자! 그러면 이제 사자가 되고 호랑이! 그러면 호랑이가 됐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실컷 만들어 놓고 이름 붙이기 너무 귀찮으니까 외부에다 용역을 맡기신 건가요? 아니면은 아담의 기억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수많은 동물 이름 이렇게 한번 중복대법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복도 안 되고 다 다른 이름을 했던 그 대단한 기억력의 소유자 아담, 이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오히려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이런 뜻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각각의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의 본질과 특성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는 사자로서의 하나님 만드신 그 특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성이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과 속성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는 하나님이 흐뭇하신 거죠. 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나의 자녀가 내가 만든 그 피조물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 속성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이름이 되어졌던 것들. 이처럼 이름은 그 속성이나 혹은 특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그 사람이 더럽혀지는 것, 명예와 삶이 더럽혀지는 거 우리 같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릴 때 보면은 뭐 애들끼리는 막 농담도 하고 서로 욕도 하고 뭐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 좀 잘 제법 잘 참는 사람도 어디서 터집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죠. 예, 네, 우리 엄마나 아빠 건드리기 시작하면 엄마나 아빠 욕하기 시작하면은 뭐 그때는 그냥 한판 붙는 거죠. 미국에도 보면은 그 왜 서로 특히 흑인들 가운데 이렇게 서로 막 놀리고 비하할 때 your mama 뭐 이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상대방이 어머니를 막 비하하고 놀리는 뭐 이렇게 하면 이제 확 도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은 그 사람의 본성과 본질 그 자체가 더럽혀지는 것, 짓밟히는 것처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서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라 그렇게 이제 명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람들에게한테 가서 바로에게 가서 누가 보냈다고 얘기할까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을 경험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 그때마다 새로운 이름들을 주셨습니다.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여호와 라파, 승리의 하나님, 승리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는 여호와 니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엘샤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이 많으세요. 근데 그것이 각각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경험하고 새롭게 알 때마다 주시는 이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개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이름을 통해 가지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에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드러나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쓴 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Reveal who you are. 당신이 누군지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세요.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제대로 소개되고 전해지고 알려지고 또 경험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도요. 제 교수님이셨던 김세윤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은 우리가 흔히 거룩 그러면 좀 약간 윤리적인 쪽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덕적인 부분이 생각하는데 윤리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물리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윤리적이라기보다 물리적인 개념. 좀 피지컬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뭔가 초월해 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뭔가 여기에서부터 따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과 다른 또 이 유한한 시간과 공간에서 초월해 계신, 여기에 속해 있지 않는, 여기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 전혀 우리와 다르신 분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룩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초월적인 존재죠. 피조물과 다르고 피조물에게서 떨어져 있는, 우리 수준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수준에서는 정의할 수 없는 차원에 계신 분,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거룩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 자신을 그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께 물리적으로 드려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초월자이신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합당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거기에서 좀 윤리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적용들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본질은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혹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에서 초월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로 알게 해주십시오. 사람들로 세상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이 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과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기도문의 처음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대로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물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높이 달리면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내가 이끌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또 다르게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 들리시면은 그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혹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높이느냐, 무엇을 높이 지켜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높일 것이냐 아니면 내 자신을 높일 것이냐, 사람들을 이끌고자 하는 것은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께로 이끌기를 원하느냐 아니면은 내 자신에게로, 내 인정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 어떨 때는 내 자녀를 높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재물을 높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학력을 높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건강과 힘을 높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인맥을 높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조건을 높이기도 하고, 그 높여서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과 인정을 이끌려고 하는 것, 그 대상이 누구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이 싸움인데 어떤 싸움이냐면은 경배의 싸움입니다. 예배의 싸움입니다. 누가 경배를 받느냐, 누구를 예배하느냐,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께 사단도 경배하라, 나에게 경배하라, 그럼 다 주겠다. 경배의 문제거든요. 누구를 경배하느냐, 무엇을 높이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높여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고 또 선포이고 또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높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나의 삶에서 제대로 온전히 올바로 드러내고 표현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고 또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전념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들을 던지셔야 돼요. 내가 높이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을 높이는가? 나는 거룩한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합당하게 그 하나님을 represent, 다시금 내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One and only audience, 단 유일한 한 분이신 내 기도의 대상자, 내 믿음의 대상자, 그분을 내가 의식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분이 보시고 들으시는 이 기도를 내 삶에서 최우선으로 놓고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야 합니다. 목동이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형제 중에서 말재입니다. 옛날에는 말재는 지금에야 막내가 막 귀염받 독차지하지만 옛날에 말재는 그냥 뭐 부살 것 없는 거예요. 왜? 첫째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도 누구만 들에 있었죠? 다윗 막내만 형들은 와서 선지자 앞에 보여야 되지만 너는 말재니까 막내니까 밖에서 양이나 보고 있어. 관심 갖지 않던 그 시골의 목동이에요. 그것도 막내입니다. 8형제 중에 막내. 근데 그가 양을 치면서 들에서 하프를 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의 고백을 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양들을 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양을 물고 달아나는 곰을 쫓아가고 그걸 누가 보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찬양을 누가 듣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 사람들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았지만 한 분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분이 무엇을 보시느냐 무엇을 들으시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 그걸 보고는 그 중심을 보시고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마음에 작정한 바를 다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면 그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다윗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밧세바를 보면서 자기의 위치와 권력을 이용해서 정욕을 채우고자 했을 때 죄성을 이루고자 했을 때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물론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지만 그 대가는 혹독하게 치루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가? 우리에게 던져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내 삶에서 높이기 원하는가? 그분만 내가 경배하고 다른 어떤 것도 내 삶에서 높이지 않고자 하는가? 혹시라도 하나님과 겸하여 같이 높이는 것이 있는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가? 또 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고 또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과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